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은 최근에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해 최대 2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난민 최고대표가 밝혔습니다. 구테레스 대표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들이 난민 보호를 위한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레스 대표는 난민 사태가 유럽연합의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로 회원국들 사이에 의견이 나뉜다면 인신매매 업자들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헝가리 난민수용소가 위치한 비츠케 시에서는 부다페스트역에서 열차에 탑승했던 난민 수백 명이 경찰의 강제 하차 조치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해외로 이동하는 난민들은 정식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난민 등록 규모를 8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의 지중 해변에서는 어제 3살짜리 시리아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시리아 난민 12명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원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란 핵 합의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합의안을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미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력화될 수 있지만 최근 민주당의 바버라 미컬스키 의원이 34번째로 이란 핵 합의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됐지만 의회가 합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정치적 교착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전망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살만 국왕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이라크, 예멘, 시리아의 내전 사태와 이란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담은 특히 이란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미국 최초의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를 수용했던 텍사스의 한 병원이 에볼라 대처에 미숙했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조사해온 독립조사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텍사스 건강장로병원은 에볼라 바이러스 대처에 미숙했을 뿐 아니라 의료진들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데도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해당 병원에서 실제 의료진들의 활동을 지켜본 미 질병통제센터 관계자들과 정부 관리들의 증언이 있었다며 병원 측은 규정에 따른 직원 보호 장비와 폐기물 관리 체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한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출신의 토마스 에릭 던컨 씨는 몸에 이상 증세를 느껴 이 병원에 입원한 뒤 에볼라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그 뒤 던컨 씨를 치료하던 간호사 니나 팜 씨는 자신도 에볼라에 감염되자 병원 측으로부터 적절한 교육과 보호 장비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터키를 떠나려는 현지 주재 미국 외교관과 미군 가족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터키가 이슬람 순위 파무장 조직 ISIL 소탕을 위한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 공습작전에 합류하면서 터키 내 미국인들에 대한 보복 공격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터키 남부 인지를리 공군기지에 파견된 미군 가족 900여 명과 아다나시 주재 미 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친인척들이 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이 오늘 인접국 카메룬에 연쇄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2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카메룬 당국에 따르면 보코하람은 이날 나이지리아 접경 지역인 북부 케라와 마을의 한 시장 등을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한 소녀가 시장 내 견과류 상점 앞에서 폭탄을 터뜨렸으며 부상자들을 급히 옮긴 인근 군기지에서 한 남성이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금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위훈의 길이라는 북한 영화에요. 한 소년이 담배를 피우다 들켜서 어른에게 혼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죠. 북한 성인 남성의 두 명 중 한 명꼴로 담배를 피운다는 세계보건기구 조사 내용도 나온 적이 있어서 북한 주민들 흡연율이 상당히 높구나 생각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3억이 좀 넘는 인구 중에 4,200만 정도가 담배를 피운다는 질병관리센터 CDC의 올해 조사 내용 볼 수가 있었는데요. 몸에 좋지 않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담배를 끊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한 기업이 미국인의 금연을 돕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시행한 게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의약 잡화 소매 업체인 CBS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매장 7,700곳에서 담배 판매 중단을 발표한 후에 딱 1년이 지났는데요. 회사 이름까지 국민 건강을 돕는 업체라는 의미로 CVS Health로 바꿨습니다.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의 판매, 담배 판매 중단 사례는 이 회사가 처음이라 당시 백악관까지 이 회사의 결단을 지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동참을 권했었습니다. 어쨌거나 담배 판매 중단 1년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매출이 줄었겠죠. 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전체 매출이 8%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금연을 도와주는 제품의 판매량이 4% 늘고요.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금연 프로그램을 찾는 사람은 또 배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매장에서 담배를 안 팔았더니 미국의 13개 주 담배 판매량이 1%가 떨어졌습니다. 1%라는 숫자가 시시하게 보이겠지만요. 이게 흡연자들이 한 사람당 담배 구입량을 평균 5갑씩 줄인 것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담배의 양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만갑에 이른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 회사에서 담배 안 팝니다 선언을 했을 때 뭐 다른 곳에서 사면 되지 별 효과가 없을 거란 전망도 많았는데요. 1년 시행의 성과에 대한 이 기업의 만족도는 높아 보입니다. 국민 건강을 염려하는 한 기업의 쉽지 않은 결단이 다른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욱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낮에 소나기 내릴 전망이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9월 4일 토요일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내륙에는 소나기 오는 곳 있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7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15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20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요. 신의주는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18도에서 26도, 개성 흐리겠습니다. 19도에서 23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마크 앤토니가 부릅니다. You Sang To Me 골라봤습니다.
'Cause I'm not afraid to love.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왔습니까?
네, 동성 부부에게 결혼 허가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켄타키주의 로완 카운티 소속 서기가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경선 결과에 승복하기로 서약했다는 소식, 또 미국의 대입 학력평가 시험 가운데 하나인 SAT의 점수가 10년 내 가장 낮게 나왔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동성부부에게 결혼 허가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서 미 전역에서 화제가 된 한 지방 공무원이 법정에 출두했는데요. 결국 법정에 구속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켄터키주 로안 카운티 소속 서기로 올해 49살인 킴 데이스비스 씨가 어제 캔자스주 켄터키주 지방법원에서 법정 모독죄로 법정에 섰는데요.
네.
데이비스 씨가 연방법원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그를 교도소에 수감하라는 판사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법정 모독죄를 인정한 셈인데요. 데이비스 씨의 잘못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연방법원 1, 2심과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아서 법정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이 애초에 데이비스 씨가 결혼 허가서를 발급해 주지 않자 이 사안이 연방법원으로 갔는데요.
네.
연방법원 1심과 2심에서 모두 데이비스 씨가 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에 나온 연방대법원 판결도 이 데이비스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데이비스 씨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면서 버텼고요. 결국 법정 모독죄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네, 이 김 데이비스 씨가 자동차 등록증을 갱신해주거나 토지 기록 관리 또 결혼 허가서를 발급해주는 일을 이 로안 카운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동성 부부에게 결혼 허가서 발급을 거부해서 참 미국 안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종교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죠.
네, 데이비스 씨는 기독교인인데요. 네. 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동성 부부에게, 이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동성 결혼에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데이비스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이 동성 커플뿐만이 아니라 이성 커플에게도 결혼 허가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 6월에 나온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미국 안에서 이 동성끼리 결혼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는 지역 정부가 동성애자들에게도 결혼 허가서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 켄터키 주지사가 지역 정부에 동성애자들에게도 결혼 허가서를 내주라고 지시했는데요. 데이비스 씨가 이를 거부하다가 수감된 겁니다. 이 데이비스 씨는 부하 직원들이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석방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지만 이 또한 거부했습니다.
네.
하지만 데이비스 씨가 수감된 가운데 현재 나머지 부하 직원들이 동성 커플에게 오늘부터 결혼 허가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뉴스를 보니까요, 이 켄터키 주에서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서 발급을 거부하는 공무원이 또 있더라고요.
네, 켄터키 주지사 말로는 이 켄터키 주에 있는 카운티 서기 120명 가운데 이 킴 데이비스 씨까지 3명이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데이비스 씨가 유독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킴 데이비스 씨가 사무실 안에서 허가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커플들하고 입씨름을 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가면서 더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데이비스 씨가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연방법원이 이 주장에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네, 이 사건을 다룬 연방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연방판사는 지난달에 내놓은 판결에서 지역정부가 데이비스 씨가 종교활동하는 걸 제한할 수 없고 또 도덕적 종교적으로 동성결혼을 용납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그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사한 사람이 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직무 수행을 거부하는 걸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어제 나온 지방법원 판결도 이 자연법이 법정의 권위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말도 이 법보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우선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 데이비스 씨가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니까 킴 데이비스 씨를 해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적은데요.
네.
이 데이비스 씨의 자리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주민들이 투표로 뽑은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 카운티나 주정부에서 데이비스 씨를 그냥 해고해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지금으로서는 이 사람을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먼저 켄터키 주의회가 데이비스 씨를 탄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탄핵이라면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의회가 해임하는 것 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켄터키 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서 실제로 탄핵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카운티 검찰이나 주 검찰이 이 부적절한 행위를 들어서 데이비스 씨를 기소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이것도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데이비스 씨가 마음을 달리 먹거나 뭐 이 상황을 물러나지 않는 한 상황을 해결할 방도가 아예 없는 건가요?
다시 그 선거철이 와서 지역 유권자들이 데이비스 씨 대신에 다른 사람을 뽑으면 저절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아니면 또 주의회가 법을 바꿔서 이런 대치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비스 씨가 뭐 길게는 1년까지도 뭐 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풀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데이비스 씨가 수감됨으로써 이 보수주의자들 사이에 순교자 같은 존재가 됐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온 후보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성명을 내고 킴 데이비스 씨를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이 연방 정부나 법원이 개인의 신념을 꺾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칼리 피오리나 후보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은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한 대법원 결정에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데이비스 씨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역시 그 데이비스 씨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대통령이든 법원석이든 법위에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모든 공무원은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부동산 재벌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 요즘 가는 곳마다 화제를 몰고 다니는데요. 공화당 경선 결과에 승복하기로 서약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뉴욕에서 이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뒤에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내년 공화당 경선 결과를 따르고 이 독자적으로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 건데요.
네.
누구든지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는 사람을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공화당에 충성하고 공화당의 보수적인 원칙을 따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지난달 초에 열렸던 그 1차 공화당 후보 TV 토론회에서 탈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사회자가 후보들에게 이 만약 다른 사람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면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가 유일하게 손을 들면서 약속하지 못하겠다. 자신은 약속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3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럼 이 트럼프 후보가 마음을 바꾼 건데 이유가 뭘까요?
뭐 공화당 지도부의 설득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이 특정 후보를 직접 찾아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만약 트럼프 후보가 경선 결과를 따르지 않고 탈당한다면 이 공화당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독자적으로 출마할 경우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후보표를 뺏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덕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어쨌든 트럼프 후보가 일단 탈당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공화당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 트럼프 후보가 서약을 지킬까요?
네, 뭐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이 트럼프 후보가 어제 말하긴 했습니다. 뭐 서약서를 찢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후보가 서명한 서약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만약 트럼프 후보가 서약을 깨고 이 독자적으로 출마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서명한 서약서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공화당이 이런 서약서를 트럼프 후보에게 요구한 건 아니죠?
트럼프 후보에게만 요구하는 건 아닌데요.
네.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 트럼프 후보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6명 후보에게도 이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캐식 오하이오 주지사와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이미 서약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공화당 전국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이 후보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로 이름을 올리려면 9월 30일까지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겁니다.
네.
이 버지니아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SAT라고 하면은요, 미국 대학들이 신입생을 뽑을 때 근거자료로 삼는 학력 평가 시험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자, 올해 가을 학기에 대학생이 되는 학생들 중에 많은 수가 이 SAT를 봤을 텐데, 이 학생들의 SAT 점수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SAT 시험을 주관하는 비영리 기구죠. 그 칼리지 보드가 보고서를 냈는데
네.
이 평가 결과 학생들 점수가 지난 10년 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SAT가 쓰기, 읽기, 수학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네.
부분별로 800점이 만점이니까 가장 높은 점수가 2,400점이 되겠죠.
네, 네.
자, 이번에 총점 평균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평균은 1,490점인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7점이 떨어졌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읽기가 495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2점, 수학은 511점으로 역시 2점 떨어졌고요. 지난해 487점이었던 쓰기 평균은 이번에 484점으로 3점이 하락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SAT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나온 점수가 지난 10년 내 가장 낮은 점수고요. 특히 지난 10년 이후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등학생들의 학력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10년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뭐 바로 이것 때문에 SAT 점수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단지 몇몇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 실력을 높이길 원하는 학교들이 직면하는 도전들을 지목했습니다. 이런 요인에는 가정 환경이라든가 언어 문제, 주변 환경, 그리고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이 들어갑니다.
네. 이 SAT 시험이라는 게 원래 취지가 이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을 능력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거잖습니까?
네네.
그런데 SAT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아야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칼리지 보드는 1,550점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이번에 시험 본 사람 170만 명 가운데 42%인 약 71만 명이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네.
또 인종별로 이 비율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동양인은 61%, 백인은 53%, 북미 원주민은 33%, 중남미계는 23%였고요. 그리고 흑인이 16%였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예,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 SNS라는 말 자주 들으실 겁니다. 영어는 영어 같은데 도무지 알쏭달쏭 이게 뭐지 싶으신 분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SNS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SNS라는 말도 원래 어떤 말을 줄여 만든 거죠?
맞습니다. 이 긴 용어는 곧잘 줄여서들 부르고 있죠.
예.
이 SNS라는 말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영어 앞글자만 따서 만든 말인데요. 한국에서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라고 풀어쓰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연결망을 갖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의 관심사도 나누면서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결고리, 연결망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예, 뭐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가 다 다른 만큼 이 SNS에서 다루는 주제도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저마다 자신의 생각이나 관심사, 견해 같은 걸 글이나 사진, 이 동영상 같은 매체를 동원해서 SNS에 올리면 여기에 호응을 보이고 또 공유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네.
예,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친구나 팔로우, 그러니까 서로 추종하면서 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가는 겁니다.
네. 전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SNS의 일종이죠.
맞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SNS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핀터레스트, 바인, 텀블러 같은 것도 꽤 유명합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들인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각각 고유하고 독창적인 SNS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나 이 밴드 같은 SNS를 많이 이용들 하고 있고요.
네.
예, 중국에서는 웨이보가 인기가 많습니다.
네.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SNS를 한다고도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예,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미국인 10명 중에 7명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SNS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2008년에 처음 이런 조사를 했을 때 SNS 이용자가 약 2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새 급증한 건데요. 특히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SNS 이용자 수도 두드러지게 껑충 뛰었습니다.
네, 그럼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SNS는 뭐가 있습니까?
예, 페이스북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58%.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미국인들이 이 페이스북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페이스북이라면 원래 하버드 대학생이었던 마크 저커버드가 이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교류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에 만든 건데요. 10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적인 페이스북 이용자가 15억 명에 달합니다. 여기서 이용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하나인 거니까요.
네.
예, 그냥 계정만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1위는 페이스북이고 또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예, 미국인들은 링크드인과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 20% 미만으로 이 페이스북 이용자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링크드인인데요.
네.
예, 대표적인 비즈니스용 SNS로 전 세계에 있는 회사 또 직장인들을 엮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나 직원을 뽑는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네.
예, 요즘은 인스타그램도 많이 쓰는 추세인데요. 2013년에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12%였는데요. 지난해 조사에서는 19%로 껑충 뛰어서 이 트위터 이용자보다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신 이 트위터는 이 짧은 글이 특징이죠.
예, 트위터도 이 페이스북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관심사를 글이나 사진 또 동영상 같은 걸로 이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SNS이긴 한데요. 하지만 문자의 경우 한 번에 최대 140자만 보낼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 쫓겨서 아무리 관심 있는 내용이라도 글이 길면 읽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죠.
네.
예,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글보다 주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신의 생각과 또 관심사를 표현하는 SNS입니다.
네, 인스타그램이 특히 젊은이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예,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긴 한데요. 예,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이 사진을 특히 기반으로 하는 SNS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정하는 기능 같은 게 특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같은 사진이라도 좀 더 예쁘게 또 좀 더 멋지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은 거라고 해야겠습니다.
네. 요즘은 또 이 스냅챗이라는 SNS도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예, 스냅챗이 나온 건 별로 오래되지 않는데요.
네.
2011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두 명의 학생이 만든 겁니다. 이 사진 공개 시간을 제한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데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S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하나 있다고 할 때 10초라는 이런 제한 시간을 정해놓으면 받는 사람이 사진을 확인한 뒤 10초 뒤에는 이 사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네.
예, 원하지 않은 사진이나 정보 같은 게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걸 막기 위해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고안된 건데요. 이용자 수가 2013년 3%에서 지난해 13%로 눈에 띄게 성장하는 SNS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고 기능도 다양한 이 SNS를 통해서 사회적 흐름이나 뭐 뉴스들 많이 접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신문이나 텔레비전보다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예, 특히 속보에 있어서는 이 트위터를 따라잡기가 힘든 일이다. 한 통계 자료를 보면요. 트위터 사용자의 70%가 뉴스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고 또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있고요.
네.
예, 절반 넘는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트위터 이용자가 지난해 2억 6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런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SNS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SNS의 영향력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 텔레비전 광고와 또 선거 유세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SNS가 한몫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 당장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나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 같은 사람만 보더라도 가장 먼저 이 대통령 선거 출마 소식을 알린 게 바로 이런 SNS를 통해서였습니다.
네, 이런 SNS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 아닌가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에 출마했을 당시가 2008년이었는데요.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오바마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기고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것, 또 존 맥케인 공화당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된 데는 이 SNS가 큰 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후보들의 SNS 이용이 두드러지는 것 같죠?
예, 대선 후보들이 지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간접 홍보 효과를 노리는 건 이제 아주 보편적인 일이 됐고요.
네.
예, 공화당 후보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들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 스냅챗을 활용하면서 젊은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인스타그램에서는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하고 제프시 후보 간의 전쟁이 두드러지고 있던데요.
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인스타그램에 이 제프시 후보의 약점이라면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이라크 전쟁에 관련된 동영상, 또 부시 후보의 대선 출마를 말렸던 부시 후보의 어머니 바바라 여사와 관련된 동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된 건데요.
네.
예, 여기에 제프시 후보가 트럼프를 비난하는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맞불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트럼프 후보와 부시 후보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대선이 다가올수록 SNS상에서 후보들 간의 격돌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릅니다. Woman in Love 골라봤습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라이언 크로논 씨 만나보겠습니다.
My name is Ryan Cronin.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이언 크로닌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Outer Banks입니다. I want to talk about vacationing, going out or banks during the summer.
네, 라이언 크로넌 씨, 버지니아 버크에 거주하고 있고요. 또 앞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던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우터뱅크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아우터뱅크스 얘기 계속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우터뱅크스는 조용하고 멋진 해변이 있는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동해안 북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네. 남북으로 320km의 좁은 반도와 이 긴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했던 역사적인 곳이죠. 그래서 라이트 형제 기념비 같은 가볼 곳이 많고요. 네. 또 물 위에서 타는 오토바이라고 할 수 있는 제트스키나 낙하산을 메고 배에 긴 줄을 연결해서 이 공중에 떠 있는 패러세일링 같은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 아우터뱅크스의 큰 매력은 다른 관광지에 비해 이 상업적인 면이 적어서 조용하게 머물다 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네. 그런데 아우터뱅크스의 이 조용한 해변이 오히려 밤이 되면 뭐 여기저기서 큰 소리가 들리고 시끌벅적해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이언 씨의 형인 티미 씨가 밤에 작은 개를 잡으러 해변으로 간다는 얘기 잠시 들려드렸었죠.
Crabbing? So it's called ghost crabbing. So what you do is you go out on the beach when it's getting dark and these little white ghost crab, not the same as crab.
작은 꽃게처럼 생긴 걸 잡는 게 무척 재밌어요. 해가 지고 난 뒤 해변에 나가면 고스트 크랩이라는 희고 작은 개가 많이 있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추면서 잡으러 가는 거죠.
네, 해가 지면 그물망에 있는 채를 들고 모래 위에서 이 개 잡는 거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그렇죠. 라이언 씨 가족들도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총 출동해서 매일 밤 개를 잡으러 해변으로 나갔는데요. 네, 다들 손에는 그물치와 양동이 그리고 손전등을 들고 있는데요. 아우터뱅크스 밤바다의 세찬 바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온 라이언 씨의 큰형 케니 씨, 또 세 아이의 아빠인 라이언 씨의 작은형 티미 씨, 자, 모두 손전등을 비추며 아이들 뒤를 따라다니느라 바빴는데요.
여기서 잡는 개가 일반 상점에서 보는 꽃게하고는 좀 다른 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꽃게보다는 크기도 작고 껍질도 뭐 그다지 딱딱하지는 않은데요. 한국에서 칠개라고 부르는 작은 개와 비슷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고스트 크랩이라고 부르고요.
네, 갑작스런 밤손님 등장에 개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네, 특히 아이들이 등장하면 뭐 걸음아 개 살려라 하고 쏜살같이 도망가야겠죠. 네. 하지만 또 아이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그물채로 잡아 올립니다.
네, 아이들이 완전 흥분했겠네요. 아이고, 밤바다를 저렇게 뛰어다니면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스트레스 다 날아가 버릴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모래 속으로 냉큼 숨어버리는 개들, 손전등을 비추며 끝까지 따라가는 아이들, 여기저기서 추격전이 벌어지고요. 그야말로 달밤에 아이들과 개들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데요. 그물채를 들고 끝까지 뛰어가서 결국은 잡고야 말지만 또 너무 어린 개는 곧바로 바다로 돌려보내줘야겠죠.
And we try and tell the kids leave the little ones so that next year they'll be big. So only catch the big ones.
아주 작은 개는 잡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큰 것만 잡는데 그나마도 양동이에 가득 차면 바다로 다 돌려보내요. 아이들에게는 그 개들이 더 자라서 큰 개가 되면 또 잡으러 오자고 말하고요. 자연 속에 있던 걸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면 아이들에게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가 있으니까요.
at the bottom of the sea.
자, 이제 작별하는 시간.
Bye bye, crab. We're all going home. Bedtime. Say goodnight, crab.
Don't bite
him. We're not catching anymore. We're letting them free.
Okay.
잠시나마 정들었던 개들을 돌려보내고 아쉬운 마음에 아이들은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참 애써 잡은 걸 놓아주려니까 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어요.
네, 빈 양동이를 붙잡고 결국 울음을 터뜨려버린 아이도 있었는데요. 네. 뭐 그것도 잠시뿐,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또 새로운 볼거리에 들떠 있습니다. 야생마를 보기 위해서 다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출발을 합니다.
아우터뱅크스에서 야생마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야생마를 보러 가는 관광 투어도 있는데요. 네. 라이언 씨 가족들은 트럭을 타고 밤에 개를 잡았던 해변의 그 모래 위를 달려서 야생마를 찾아 나섰습니다. 야생마를 보러 가는 길은 울퉁불퉁 길이 참 험했는데요. 운이 좋으면 야생마 무리를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땐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아서 관광객들의 애를 태울 때도 있습니다. 자, 과연 라이언 씨 가족은 야생마를 볼 수 있을까요? There once was a big brown horse. He loved to run, of course. He'd walk. He'd trot. He'd run. He'd gallop and gallop.
I don't see any horses.
You have to watch for them over here.
여기서부터는 주위를 잘 살피라고 당부하네요.
말이 지나간 흔적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요.
Sometimes if we're lucky, they might have a whole bunch of them, whole family out here.
가끔은 말 가족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도 있어서 그런 좋은 광경을 놓치지 않도록 창밖을 잘 보라고 당부를 합니다.
How long do you wait?
야생말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에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도 잘 참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며 말에 대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I have a yellow baby horse.
Yellow horse?
Yeah. Wait,
a white horse is there? I've never seen a totally, totally white one.
영화에서 본 말, 책에서 본 말, 그야말로 상상력 총출동이네요.
그러는 동안 혹시 놓치지 않을까 창밖을 주시하는데요. 이제 라이언 씨는 말 배설물을 따라 달리기 시작합니다.
There once was a big brown horse. He loved to run, of course. He'd walk. He trot.
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야생말들이 야속할 뿐이고 아이들은 이제 지쳐가는데요.
Why are we going backwards?
Because it's too dangerous.
Really, really far. That's 101 billion miles away.
바로 그 순간.
There are horses outside.
Brown, right?
Yeah.
Wow.
나무 뒤에 숨어 있던 야생마를 결국 만났습니다.
Horses like to eat lots of hay and grass. 드디어 만났네요.
네, 한 시간 넘게 트럭으로 해변 모래 위를 달리고 또 말의 배설물을 따라 꼬불꼬불 언덕길을 오른 끝에 멀리서나마 야생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라이언 씨 가족한테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첫 시간에 라이언 씨가 아우터뱅크스를 가족 휴가 장소로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아이들 때문이라고 했었죠.
I came here as a kid. So, and it's really, especially for our area, this is really good family environment.
저는 아이들과 놀기 좋은 해변을 찾아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아우터뱅크스에 왔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조카들이 많거든요. 1년에 한 번 있는 가족 여행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조카들도 재밌게 놀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요. 아우터뱅크스가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기에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네, 라이언 씨의 이런 바람대로 아이들이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라이언 씨 가족은 아우터뱅크스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요. 그런데 이 방송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많은 가족이 일주일 동안 도대체 어디서 먹고 자고 쉬고 했을까?
호텔은 아니고
네. 네.
두 살 된 조카에서부터 여든이 넘은 할머니까지 함께 지낸 곳이 어디일까 궁금하겠죠. 정답은 베케이션 하우스 맞죠?
그렇습니다. 아우터뱅크스의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유명 관광지 바닷가에 비해서 호텔이 적고 베케이션 하우스,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 같은 휴가용 주택이 많다는 겁니다.
네.
미국인들이 뭐 1년 전부터 예약을 서두른다는 숙소가 보통 이런 휴가용 주택인데요. 이 휴가용 주택에서 미국인들은 뭘 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김명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expression is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Oh, that's good.
Yeah, thanks for asking.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너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 잠을 잘 잤니? 라고 하자 마이크가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지 정말 잠을 푹 잤어.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가,
Oh, that's good.
아, 잘 됐구나. 라고 하자 마이크가,
Yeah, thanks for asking.
신경 써줘서 고마워. 라고 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sleep like a lo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Oh, that's good.
Yeah, thanks for asking.
Today's expression is sleep. S-L-E-E-P. Sleep like L-I-K-E. Like a log, L-O-G,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라는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통나무처럼 자다인데요. 뜻은 세상을 모르고 자다, 죽은 듯이 푹 자다입니다. 통나무는 살아있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꿈쩍 않고 푹 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A log is a cut tree trunk. When you sleep like a log, it means that you sleep very well, and you won't toss and turn or wake up easily. You're basically in a very deep sleep.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어제 잘 잤느냐고 묻자 마이크가 세상 모르고 잤다고 했죠.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바로 sleep like a log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I always sleep like a log when I sleep on my own bed.
라고 하면
내 침대에서는 항상 푹 잘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Laura is sleeping like a log. 라고 하면 로라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우신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Oh, that's good.
Yeah, thanks for asking.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When you sleep like a log, it means that you sleep very well and you won't toss and turn or wake up easily. So you're basically in a very deep sleep.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5년 9월 4일 오늘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랑의 의술을 펼쳐온 위대한 박애주의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향년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슈바이처는 1875년 독일의 알스시 지방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20대 때 신학자와 철학자, 음악가로 이름을 날린 슈바이처는 신이 주는 행복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의 뜻에 따라 슈바이처는 의사가 되고 이후 1913년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의 가봉으로 가서 의료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Dr. Schweitzer runs a hospital for the people of Gabon. For the 40 years since he founded this hospital, he has been not only their doctor.
슈바이처는 가봉에 자신의 재산을 들여 병원을 개설하고 흑인들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슈바이처는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슈바이처는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다시 가봉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평생 아프리카의 헐벗고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1952년 슈바이처 박사는 인류의 형제애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메일, 즉 전자메일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식,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받아보시려면 미국의 소리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뉴스레터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미국과 한반도 소식은 물론 전 세계 다양한 읽을거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뉴스레터.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